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시민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을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깊이 참 인식하고 있는, 그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가,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는 것도 알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무 심각하게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지,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지 하는 것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얼마나 깊이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를테면 예레미야 7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더 이상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실망하시고 혹은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악한 이 상태에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읽으면,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소망 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 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벌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순간에도 유다는 이 예루살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도 예레미야는 유다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이 깊이 병들 정도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미 멀리 사로잡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하는 표현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면 씨앗을 뿌리고 늦은 비가 오면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이제 과일 나무들이 익기 시작하는 그래서 뭔가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여름인 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이제 어려운 거죠. 다시 이제 추수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피폐해지고 오히려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튼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뭔가 위로를 경험할 수 없는 오히려 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겨난 채로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에 깊은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도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요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딸 내 백성,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봐야 돼요. 딸이라고 하는 이유는 딸은 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보살피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인데 딸이에요. 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애처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무 많이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태로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타락한 상태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또 아니 길르앗의 유향 그것은 아마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무슨 좀 치료제였던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그걸로 뭘 바르고 치료해도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이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예레미야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크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크면 그 진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냥 적당히 뭐 아니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죄인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분노를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든 거죠. 본인은 너무 괴로운 거죠. 날마다 울고 있어요. 날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가지고 진리를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에만 매여 있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분노에만 매여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망해야 마땅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아니면 요즘 예레미야서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저 분노하고 진노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과 고통을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한 사람에 대한 연민 혹은 악한 사람을 위한 눈물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죄악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그 악한 영혼에 대한 그 어떤 연민을 품고 좀 대신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더 타락하고 더 범죄한 영혼에 대해서라도, 아니면 더 소망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도 뭔가 그 세상을 짊어지고 대신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이렇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 심판 뭐 이런 것을 경고한다면 제사장은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본래는 아나도스의 제사장 집안 출신, 물론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 대대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연약함과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요,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울어주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유다와 예루살렘은 정말 소망 없는 땅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절도 보시면,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활을 당긴 같이 혀를 올려 거짓을 말했다 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마치 화살을 쏘아가지고 남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 앞에서는 누구든지 화살에 맞으면 다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들은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오히려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일수록 더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9장 3절 중간에 보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힘은 있는데 뭔가 영향력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동기에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다 악해요.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곤할 정도로 악한 짓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데 피붙이 형제까지 속여 먹으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다고 말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3절에도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6절에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진실하고 정직해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 없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면 그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제대로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그거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가요 자기 머리가 물통이 되고 자기 눈물은 수도꼭지가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물통이 되고 자기 눈물이 수도꼭지가 되면 여하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속 울겠다 계속 울부짖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무 소망이 없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야로 울부짖는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가늠을 하는 자, 반역하는 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9장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광야를 찾아가겠다는 거죠. 이 백성과 구별해가지고 광야를 찾아가서 광야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울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결심하고 울기 위해서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고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며 정말 심판받아 망해야 마땅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망해야 마땅하다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죄인들을 끌어안고 짊어지고 대신 울어주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것은 그것은 정말 특별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특별한 사명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으로 울어주는 그 일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한 이런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짊어지고 세상의 고통과 죄악을 짊어지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편에 서는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을 끌어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